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또다시 전투가 벌어져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벌어진 교전 과정에서는 민간인이 7명이나 사망했다고 지방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교전이 벌어진 곳은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중간에 위치한 데발치에프 지역 철도 교차로 부근입니다. 사망자 외에도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 친러반군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 대표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열립니다. 일본인 인질 석방을 위한 추가 요구 시한이 지났음에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아직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을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라고 밝힌 남성은 지난 28일 밤 공개된 육성 메시지에서 요르단에 수감 중인 여성 테러범을 어제 일몰시까지 터키 국경으로 데려오지 않을 경우 요르단 조종사는 즉시 살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그러나 어제 마즈알 카사스베 중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때만 테러범 사지다 알리샤 위에 석방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제 일몰이 지나며 요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카사스베 중위의 아버지는 아들의 석방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아프리카연맹 회원국 정상들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맹군 7,500명을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연맹은 오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가진 연례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룬과 차드, 니제르 등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보코하람에 대응해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차드 정부군은 이미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과 전투를 벌여 어제 말룸파토리 마을을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연맹 산하 평화안전위원회는 이번 파병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아프간 공군 요원들의 훈련을 지원하던 미국인 3명이 어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카불 공항 내 공군 기지에 잠입해 있던 요원 한 명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며 그 요원은 아프간 정부군의 대응사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군복 차림의 아프간인들이 미군 훈련 교관들에게 총격을 가해 헤롤드 그린 미군 소장과 아프간 병사 한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아프간 동부 지역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내의 ISIL 연계단체가 어제 시나이 반도에 근무하는 보안 요원들을 겨냥해 공격을 가해 26명이 숨졌습니다. 시나이 지방이라는 이름의 이 테러단체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이 단체가 경찰과 군인들이 거주하는 알 아리시 마을 군부대와 호텔 등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아프리카연맹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에티오피아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이집트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신드주의 이슬람 시아파 사원이 오늘 금요예배 도중 폭탄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테러 공격을 받은 시카르푸르 마을 라키타 지역은 항구도시 카라치로부터 북쪽으로 470km 떨어진 곳입니다. 강력한 폭발로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은 종종 시아파 종교시설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30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cybersecurity interactions that we have had so far have been really productive.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In these 10 years, MOD spent $10 billion.
미국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올해 아시아 태평양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에는 새벽 한때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고즈 로즈 고테밀러 미국 국무부 차관이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로즈 고테밀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30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하나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의 발언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29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두 나라 모두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조 차관도 두 나라 공조가 빛이 새어나올 틈조차 없이 견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이어 신동익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과 미한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에서의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해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와 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현안, 그리고 사이버와 우주 분야의 국제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미한 정상은 모두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안보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두 나라의 공조 또한 한치의 빈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ybersecurity interactions that we have had so far have been
고테밀러 차관은 사이버 안보 대응은 이제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미한 두 나라는 이 분야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이와 함께 북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기존 움직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테밀러 차관과 함께 방한한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29일 한국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가 결정되거나 양국 간의 배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배치 결정이 내려지면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또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데 대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드는 고도 150km 이하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층 방어 요격미사일로 지난해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배치를 건의한 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성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을 방문 중인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북 관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양자간 대화를 제안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성 김 대표는 구체적인 외교 대화는 거론하진 않겠다면서도 자신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북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성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전제로 의미 있는 관여와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신뢰 있는 협상에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게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 정세에서 각국이 외교적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고 유연하고 실질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이 예비용 정찰 위성을 실은 로켓을 곧 발사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감시 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9일 예비용 첩보 위성을 실은 로켓을 이르면 31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은 정보 수집용 레이더 위성으로 기존의 위성이 고장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체용입니다. 일본은 이미 낮에 운용하는 광학성 위성 3대와 밤에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 2대를 가동해 북한 등 지구촌 곳곳을 밤낮 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첩보 위성들을 통해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발사 차량 움직임 등 다양한 군사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찰 위성 개발에 착수한 후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은 앞으로 10년간 420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등 최대 45대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내용의 우주 기본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정밀 첩보 위성인 준천정 위성을 2023년까지 기존의 한 대에서 7대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사용하는 X밴드 방위 위성 통신망과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 경계 위성 능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국 첩보 수집 등 안보와 국방 분야에 위성을 활용하겠다는 일본의 이런 계획이 우선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불안정한 움직임에 대응해 정찰 감시와 방어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다카하시 스기오 전략기획국 부국장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1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se 10 years, MOD spent $10 billion for 10 years total.
스기오 국장은 이 예산으로 레이더 등 다양한 정찰 감시 장비들과 이지스함 6척, 패트리엇 팩토리 미사일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어 지난 12월엔 탄도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조기 경보 레이더인 TPY-2를 추가로 국내에 배치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배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4월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일본에 이지스함 두 척을 2017년까지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 can announce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planning to forward deploy two additional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hips to Japan by 2017.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이 보유한 6척과는 별도로 미군 이지스함이 5척에서 7척으로 늘어나는 등 대북 감시 능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지스함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포착해 부분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군함으로 해군 전력에서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우주와 지상 감시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4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20억 달러의 올해 국방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일본은 이 예산으로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와 F-35 전투기, 수륙 양형 공격 전차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또 미국과 우주 안보 공조를 강화하며 평화적 목적뿐 아니라 군사용 우주 기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대북 감시 능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올해 아시아 태평양 정세의 핵심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긴장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도 올해 주목해야 할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9일 201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망이라는 주제로 올해 아태 지역 정세의 핵심 변수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북한이 과연 4차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입니다.
We're going to see more of these effort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ry to engage North Korea.
한국 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올해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차 교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진보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빅터 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에만 급속도로 진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도 올해 아태 지역 정세의 주요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중국과 북한이 서먹한 관계가 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만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중국 석좌입니다.
If the North Koreans do go ahead with the nuclear test or another provocation, the Chinese probably will not live up to.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군사 도발을 해도 중국이 한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에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긴장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도 올해 주목해야 할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먹한 관계를 풀고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중재로 3자 협의가 가끔씩 이루어지면서 현재 상태를 이어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일본 석좌는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현재 상태가 각자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odds are very, very strong that Japan will stick to those statements. That'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And I think that will.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한국 측에 사과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정부가 올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린 석좌는 올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기는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제히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양국 정상의 관계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해군 1함대 사령부는 오늘 강원도 통해에서 1해상전투단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1해상전투단은 예하에 11 구축함 전대와 12 초계함 전대, 13 고속정 전대를 두고 평상시에는 함정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에는 해상전투단장이 직접 함정에 편승해 함정들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1함대 사령부는 이번 부대 개편을 통해 작전과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무형 지휘체계를 확립해 실질적이고 전투적인 군사 대비태세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9일 2015 세계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야당과 독립언론, 자유노조,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또한 조직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반체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계속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북한 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보국장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t the helm of a central government apparatus and that government uses public executions, extensive
김정은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북한 중앙 정부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졌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마침내 북한 정부가 자행한 반인도 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no one can deny the horror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experiencing over these years. And so we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포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OI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의제 채택 등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만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특별 법정을 설치하는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캐나다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개발위원회에 산하 국제인권소위원회가 29일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행되는 그러한 공포질서가 그대로 사회에 강요되는 그런 병영식 전체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장진성 대표는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독재와 감성 독재라는 양대 독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물리적 독재와 함께 선전선동부를 이용해 주민들의 정서와 감성을 통제하고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감성 독재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작가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한 장 대표는 이 같은 물리적 독재와 감성 독재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캐나다가 당장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북한 인권법을 캐나다에서 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간청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민간단체인 캐나다 북한 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현재 북한은 정권이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캐나다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로 북한 인권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I believe the act,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ct of Canada will
캐나다의 북한 인권법이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북한 인권법의 탈북자 보호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 정보 유입,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 기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캐나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캐나다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도 상징적인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스마트 손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셀룰러망이나 다른 무선망을 활용하는 전화기는 모두 8,30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3년 수입액인 4,400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해당 항목의 통계치가 잡히기 시작한 2007년 이후의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평양 부유층을 중심으로 스마트 손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자가 크게 늘어서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전체 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2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만 못해지면서 지난해 북중 교역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자원 수출 비중을 줄이고 섬유 수출 비중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밝힌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63억 6,400만 달러. 전년도인 2013년 약 65억 4,700만 달러에서 3%가량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약 28억 4천만 달러로 2013년보다 2.5% 감소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3% 줄어든 약 3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약 6억 8천만 달러로 2013년보다 5% 이상 줄었습니다. 코트라는 증가세를 보이던 북중 교역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6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70% 넘게 차지했던 자원 품목은 지난해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은 전년 대비 18%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1년 톤당 $102였던 북한의 석탄 수출 단가가 중국의 수요 감소와 국제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73까지 급락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섬유 수출 비중은 2011년 17%에서 지난해 27%로 늘었습니다. 코트라 중국 지역 본부는 북한의 자원 중심의 대중 수출이 자원 단가 하락과 중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이 그동안 양질의 석탄을 중국에 헐값에 팔던 걸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북중 교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 이후에 북중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고 한쪽 중국 쪽 무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석탄을 중국에 헐값에 대거 팔던 것을 좀 통제하면서 그것도 이제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석탄 단가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조 박사는 북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역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본부 건물이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전 참여연 의원이 거래를 중개했는데 건물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던 조총련 측이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은 일본 부동산업체 마루나카 홀딩스가 다른 부동산 회사와 전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한 회사는 야마가타현에서 영업하고 있는 그린 포리스트 부동산 회사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28일자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 금액은 낙찰가의 두 배인 44억엔, 미화로 약 3,7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마루나카 측은 그동안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 없으며 순전히 투자 목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린 포리스트는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는 데는 야마우치 도시오 전 참의원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야마우치 전 의원은 자신이 거래를 직접 중개했다며 북일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조총련 측에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줄 전매처를 찾고 있었다고 일본 NHK 방송에 밝혔습니다. 야마우치 전 의원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었다고 교도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5월 마루나카 측에 조총련 중앙본부의 매각을 타진해 매각처 선정을 포함한 중개 업무를 맡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조총련 측의 의향을 확인해 이번 전매 계약을 매듭지었다는 겁니다. 일본 공안당국도 그린 포리스트와 조총련 간의 임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총련 중앙본부 문제는 북일 간의 민감한 현안이었습니다. 북한은 조총련이 실질적인 일본 내 북한 대사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본부 매각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사법부 소관 사항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전매 계약을 통해 조총련이 본부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북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총련 본부 건물은 제1조선인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 2013년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1차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구입을 단념했고 2차 경매 낙찰자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법원이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차점 입찰자인 마루나카가 낙찰자로 결정돼 소유권을 넘겨받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당국이 해외 인터넷에 대한 우회 접속망을 차단하는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연방정부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최근에 영국 영공을 근접 비행한 데 대해서 영국 정부가 강하게 공식 항의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법을 이미 제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해왔는데 이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동안 이 당국의 접속 차단을 피해서 해외에 있는 이 웹사이트에 우회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던 이 가상 사설망이 이번 주에 대부분 이 당국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른 이제 우회 접속 방법을 찾기 전에는 그동안 접속하던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게 됐고요. 또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인들도 이런 인터넷 접속 어려움 때문에 실제 기업 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차단한 이 가상 사설망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이 Virtual Private Network, 줄여서 VPN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런 이제 가상 사설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뭐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이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당국의 차단 때문에 접속할 수 없는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접속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가상 사설망을 통함으로써 이제 접속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중국 당국이 이런 가상 사설망 업체에 대한 접속 자체를 이제 통제하고 나선 것인데요. 여러 업체들이 이번 주 들어서 중국 내 서비스 접속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중국 당국도 사실상 이 가상 사설망들에 대한 통제에 나섰음을 시인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다. 해외 웹사이트들도 중국의 법률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웹사이트의 접속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에 사용하던 해외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편은 클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글 이메일인 지메일,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접속을 차단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렇게 우회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용에 큰 불편이 생긴 것이죠.
그렇겠네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도 우려를 밝히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런 인터넷 통제 확대가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이익은 물론이고 이 중국 정부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미국 상공회의소가요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 중에 절반이 넘는 56%가 당국의 인터넷 통제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39%보다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들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해외 시장과의 교류, 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또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서 인터넷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중국 당국의 이런 인터넷 통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의 활동, 자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제 당국이 차단한 해외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촉이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100% 다 차단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상사설망 업체들이 다양하고요. 또 새로 생기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모든 업체가 당국의 통제로 이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뭐 통제가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접속이 훨씬 어려워졌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우회적인 접속 방법을 통해서 해외 인터넷, 해외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이제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이제 또 찾아야 하니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 거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실 이렇게 중국 당국의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마침 지난주에 발표한 관련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6억 4,8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전체 인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비율이고요. 하지만 미국과 비교를 하면은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미국 인터넷 사용 인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오바마 정부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달 2일에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이제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의 이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요, 연방 정부 예산 삭감 계획에 따른 상한선보다 7% 높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의회 다수 공화당과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 예산 삭감 계획의 상한선보다 7%가 높은 액수라고 했는데 정부 예산 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특히 이제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더 이제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요. 지난 2011년 의회에서 이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 관리법이라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 10년간 매년 미국 정부 예산을 1,100억 달러씩 자동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예산의 경우에는 이제 오바마 정부와 의회의 타결로 실제 계획했던 만큼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밝힌 내용은 이제 올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예산에서도 이런 삭감 계획보다 7% 높은 액수를 의회에 요청한다는 것인데 의회가 동의하는지 않으면은 계획대로 자동 삭감이 되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예산이 실현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을 늘릴지도 밝혀졌습니까?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이제 예산안을 이제 봐야 할 텐데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방 관련 예산은 5,300억 달러로 상한선보다 380억 달러가 높고 비국방 예산은 5,510억 달러로 상한선보다 370억 달러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렇게 늘어난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고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에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안이 필요하다면서 의회가 예산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정당과 다른 정당 공화당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부정적인데요. 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 관련 발언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적자 문제 해결에 진지한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고려해서 예산을 더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고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실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도 의회에서 합의한 예산 삭감안을 무시한 예산안을 제출했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세금 인상안은 의회 민주당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정부 예산 의결에 난항이 예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에 오르면서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 추진이 더욱더 어려워졌는데요.
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예산안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공화당의 제안에도 열려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상원에서는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상원 표결에서 찬성 62표, 반대 36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의원 54명 중에 54명 중에 53명이 찬성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9표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하원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의회는 이제 상하원 법안 조율을 거쳐서 조만간 행정부로 넘긴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지난해 말 기자회견이나 올해 신년연설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가 예상이 되고요. 의회에서 만약 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것을 무효화하려면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이제 어제 표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이 거부권을 무효화할 만큼의 찬성표는 얻지 못한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키스톤 XL 송유관 이게 과연 뭡니까?
캐나다에서 생산한 원유를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만까지 연결하는 그런 2700km가 넘는 굉장히 긴 그런 송유관입니다.
네.
이 송유관 건설에 대해서요, 공화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는데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원유가 이제 미국을 관통해서 멕시코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환경 문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한시적이고 또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유가 하락 같은 그런 이 돌아가는 혜택이 미비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추진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송유관 건설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다수였던 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통과가 예상됐었고 맥코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앞서 올해 개원 즉시 이 키스톤 XL 송유관 법안을 다루겠다면서 백악관과의 충돌을 예고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여러 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9표나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주로 이 키스톤 XL 송유관이 직접 통과하는 주의 의원들입니다.
네.
이렇게 송유관이 직접 관련된 주에서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죠.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최근에 영국 영공을 근접 비행한 데 대해서 영국 정부가 공식 항의를 했다죠?
네, 영국 외교부가 관련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기들이 영공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영국 해협 상공, 그러니까 영국 남쪽이죠. 가까이 비행하면서 영공에 매우 가까이 근접했고 민간 여객기 운항에까지 차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영공 주변에 이 러시아 군용기들이 나타난 게 지난 28일이었고요.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95 두 대였다고 합니다. 영국 공군은 타이푼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대응을 했는데 러시아 전폭기들이 대서양 북쪽에서 영국 이제 서쪽으로 접근을 해서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비행한 뒤에 영국 해협을 관통해서 북해 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래서 양측 군용기들이 아주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죠.
네, 이 내용은 이제 영국 외교부 성명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영국 언론들이 영국 당국자의 말을 들어서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네.
러시아 전폭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영국 영공 40km까지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국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전폭기가 영국의 서쪽을 해안을 따라 비행해서 북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30분간이나 경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국 군용기들이 300m까지 근접했다고 하는데 300m는 이 전투기 간의 접근 거리는 굉장히 가까이 이제 위험할
그렇죠.
정도로 근접을
네.
한 것입니다.
네.
또 영국 언론들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 군용기들이 그동안 영국에 접근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영국의 북서 쪽이나 북쪽이었고 이번처럼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국 해협을 관통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 영국은 러시아 대사도 불러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영국 영공 40km 별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고 특히 300m까지 접근했다면 이 그 전 전투기의 그 속도로 제트 전투기의 속도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리까지
네,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최근에 유럽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이렇게 근접 비행하는 사례가 늘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이제 나토와 러시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러시아가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등 이 러시아의 무력 시위도 빈번해졌는데요. 지난해 나토 회원국에 근접 비행했다가 이렇게 포착된 사례는 이 러시아 군용기가요 1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에는 새벽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 내지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 강계, 해주, 개성 모두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강계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9도. 해주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도. 개성은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1도입니다. 함흥, 장진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2도. 장진은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7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2도, 최고는 영하 10도입니다. 원산,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물결은 1 내지 3미터,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1 내지 2.5미터입니다. 동해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물결은 3 내지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붙잡고 있는 자국 조종사의 생존 증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알 모마니 요르단 공보장관은 오늘 ISIL이 테러범 사지다 알 리샤위의 석방 조건으로 내건 마즈 알 카사스베 중위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알 모마니 장관은 또 요르단 정부는 알 리샤위와 알 카사스베 중위의 맞교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SIL 측은 어제 일몰시까지 테러범 알 리샤위를 터키 국경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알 카사스베 중위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정부는 알 카사스베 중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ISIL이 추가로 요구한 시한으로부터 하루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일본인인 질 고토 겐지 씨의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또다시 전투가 벌어져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벌어진 교전 과정에서는 민간인이 7명이나 사망했다고 지방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교전이 벌어진 곳은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중간에 위치한 데발치에프 지역 철도 교차로 부근입니다. 사망자 외에도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 칠러 반군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회원국 정상들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 하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합군 7,500명을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오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가진 연례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룬과 차드, 니제르 등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보코 하람에 대응해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차드 정부군은 이미 나이지리아에서 보코 하람과 전투를 벌여 어제 말룸 파토리 마을을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신드주의 이슬람 시아파 사원이 오늘 금요 예배 도중 폭탄 공격을 받아 최소 4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테러 공격을 받은 시카르푸르 마을 라키다 지역은 항구도시 카라치로부터 북쪽으로 47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강력한 폭발로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준달라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은 시아파를 진정한 이슬람 교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그들의 종교시설에 종종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파키스탄에서는 소수계인 시아파교도 800여 명이 이 같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집트 내 ISIL 연계단체가 어제 시나이반도에 근무하는 보안요원들을 겨냥해 공격을 가해 26명이 숨졌습니다. 시나이 지방이라는 이름의 이 테러단체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이 단체가 경찰과 군인들이 거주하는 알 아리시 마을 군부대와 호텔 등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참석자 방문한 에티오피아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이집트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아프간 공군 훈련을 지원하던 미국인 3명이 어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카불 공항 내 공군기지에 잠입해 있던 요원 한 명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며 그 요원은 아프간 정부군의 대응사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아프간 동부지역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자살폭탄 공격으로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